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던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거쳐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보리는 또한 15개 이사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이 나온 것은 올 들어 7번째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보국장은 23일 6자회담 재개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최 보국장은 이날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핵 위협으로 핵무기를 만들게 됐고 이제는 그 운반 수단도 원만하게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보국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도 우리가 만든 핵은 건들지 말라며 그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끝날 때 가서 벌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 측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아온 최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이 죽었다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려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상고한 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지키며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법원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75km 떨어진 피에른하임 지역의 영화관에서 23일 무장괴한이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됐다고 독일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무장괴한은 극장에 들어가 여러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인질 중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현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범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아직 범인의 신원과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 전 세계에서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2억 5천만 명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은 23일 발표한 2016년 세계 마약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전 세계 성인 20명 가운데 1명 또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전체 인구를 모두 합친 것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14년에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20만 7천 명이라며 특히 지난 2년 사이에 미국과 중서부 유럽에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마약류로 인한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6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며 2,9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품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장조사기관인 JD 파워에 따르면 기아차는 초기 품질 지수 평가에서 독일의 포르쉐를 밀어내고 1위가 됐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이번 평가에서 소형차인 소울과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인 스포티지가 최고 품질의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또다시 도발한다면 초기에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오는 9월 약학대학을 개설하려던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계획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 들어 7번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이틀 만인 23일,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행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5일과 23일, 27일, 5월 31일 발사에 이어 북한이 연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복되는 안보리의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도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명에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은 올해 들어 7번째입니다. 앞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이 22일 감행한 발사까지 총 10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5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6월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들라트 대사도 같은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스 연리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정부의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provocative action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 flagrant violation of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어니스트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두 발을 감지하고 추적했다며 초기 징후로 볼 때 모두 동해상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 역시 미사일 발사를 추적 관찰한 뒤 북미 지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US Strategic Command did in fact detect and tracked what we assess were two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yesterday. The missiles were tracked over the Sea of Japan where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they fell.
어니스 대변인은 이 같은 도발의 파장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결의만 굳건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맹인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이번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We obviously strongly condemn these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which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explicitly prohibit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발사를 포함한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미국의 우려를 유엔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날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성능 개선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제재의 영향을 보기 위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지만 채택된 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두발 발사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또다시 도발한다면 초기에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도 북한은 오히려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3일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을 반복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예기치 못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2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불안정해진 지금의 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한국군에 당부했습니다. 이 앞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서울총회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며 비확산 체제에 도전한다면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발사체의 개량을 통한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공급국 그룹이 홀로 고립된 채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있는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필수 불가결한 일부라며 특히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보루로서 북한 정권의 조달 채널을 분석하고 차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NSG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행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북핵 조달 시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는 원자력 관련 물품 공급 능력을 갖춘 국가들이 핵 개발 위험국으로의 수출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다자 수출 통제 체제로 현재 한국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나 내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나타나면 선제 공격한다는 킬체인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성공한 걸까요? 북한은 이례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2일 감행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0의 시험 발사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정식 이름이 화성 10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2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군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제 핵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다양한 전략 공격 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화성-10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4,000km로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혀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남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을 타격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놓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해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며 미사일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해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정점 고도를 자세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엔진 성능 면에서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공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입니다.
실전 비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사거리 이상 또 정상적인 비행 궤적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사 때 정상 각도인 45도 이상의 고각으로 쐈더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소 사거리인 500km에 못 미치는 400km에 그쳤다는 점 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세한 수치 정보까지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외부 사회의 의혹을 일찌감치 불식시키고 발사 성공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고각 발사해가지고 사거리를 최대한 줄여도 한 500km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0km로 짧으니까 북한에서 일부러 그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 계산해가지고 쏴서 뭐 그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위력 정확도를 과시하는 거겠죠.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재돌입 구간에서 화성-10의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전성도 검증됐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기술이란 대기권을 이탈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탄도 재진입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화성-10 탄두부의 재진입체 기술이 확보됐다면 이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의 재진입체 기술을 향한 진일보라는 점에서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현재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과정에서 대기권 진입 상황에 대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군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20일 VOA에 비행거리와 높은 각도로 볼 때 무수단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econd missile appears to have traveled 400 kilometers, but more importantly, it reached a height or altitude.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고 고도 1000km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은 미사일이 멀리 비행하지 못한 건 일본 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고의적으로 미사일을 거의 직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충분히 사정거리인 3, 4천km를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시험 발사를 부분적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군과 동맹을 겨냥한 다양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chieved a partial success with its two most recent launches, reflecting sort of incremental progress.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이번 무수단 발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험해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눈길이 가는 건 무수단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lso the engine that the Musudan uses is also the same engine that is used in the KN-08 ICBM.
이런 배경을 볼 때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KN-08의 기술 평가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루이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연구원 등 다른 전문가들은 미군 당국의 공식 평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 진동을 견뎌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수단이 이동식 미사일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 장소 탐지와 추적이 어려워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So mobile missile is much it's much more survivable. It provides a greater deterrent capability because of its survivability.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 움직임을 추적해 선제 타격하거나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위협이란 겁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 정권이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무수단 발사 능력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과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런 비대칭 위협 때문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며 탐지와 추적, 타격 능력이 뛰어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루이스 국장과 맥스웰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괌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무수단 능력 과시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억제와 협상 우위를 노리고 내부적으로는 치적사기를 통해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지난 3월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 교란 전파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23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폐막된 제208차 ICAO의 정기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이 남북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 문제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일 열린 이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 systematic and long-term human rights violation being carried out by North Korea unparalleled in their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장기간의 인권 유린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 행위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거듭 제기하는 우려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ich continues to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rights and well-being.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와의 교류를 재개하고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 정권이 국제인권기구들을 무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The massive scal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is a reminder of the necessity of a mechanism to hold accountable.
북한에서 대규모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덴마크, 몬테네그로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토의에서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such absurd, unsubstantiated and provocative allegations against my country.
국제사회의 비판은 진정한 인권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또 중국에서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한국이 이들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거짓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29일 개최하는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23일 최고인민회의 관련 자료를 내고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대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과 인사개편, 또 헌법과 법률의 정비와 함께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에 추대된 만큼 국가기관 분야직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9월 약학대학을 개설하려던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자금과 의료기기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게 대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올가을 약학대를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노대영 학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 자금 송금길이 막히고 의료기기 등도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개교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School of Medicine was supposed to open in fall, this fall,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because of the economic sanctions that we are under. And it's
노 학장은 의과대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 기자재 조달은 인도주의 지원에 해당돼 원칙적으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도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 후원금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유엔 생션 때문에 그 후원금,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주로 정부나 북한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후원에 의해서 하는데요. 후원금 모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 같은 것도 그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학기 평양과기대 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환 교수는 21일 VOA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더해 교수 확보도 안 돼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직 모집이 돼야 되는데 네. 교수들 근데 약대나 의대는 지금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생션 그런 문제도 뭐 붙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평양과기대는 국제적 수준의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의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설립을 추진해온 의과, 국악, 약학, 보건, 간호대학 등 5개 의대 가운데 지난해 9월 우선 국악대학 학생 5명이 입학했습니다. 앞서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지난해 9월 VOA에 국악대학과 보건대학이 개교해 학생들 각각 30명이 입학했다고 말했지만 계획과는 달리 보건대학은 개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수도 당초 북한 당국이 30명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국악대학 학생 5명밖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게 노 학장의 설명입니다.
So there are five students right now. They're training, which is a huge experiment for them. Right now, the first school that has been opened is at.
노 학장은 현재 브라이언 리 평양과기대 치과대학 학장과 스코틀랜드 출신 치과대학 교수 한 명이 평양에 거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여러 명의 치과의사가 번갈아가며 봄이나 가을 학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년에 두 차례 평양과기대를 방문해 치과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환 교수는 치과대학 학생들이 첫 1년은 영어를 중점적으로 배웠고 올해는 평양국악종합병원에서 실습도 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다 할지는 거의 다 영어만 했어요. 이번에는 영어를 하면서 치과에 관련된 과로 좀 들어갔죠.
네.
그쪽으로 그 네. 계속 그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는 평양국악병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또 다시 학교에 와서 또 강의 듣고
노 학장은 국악대학 이외에 다른 의과대학도 하루빨리 개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이 1990년대 이후 확보한 6.25 참전 미군 유해 600여 구 가운데 287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군 묘지에 묻혀있던 유해까지 합하면 모두 353구가 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가 이끄는 감식단이 해마다 이 감식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당국이 6.25 전사자 신원 확인 작업에 한층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에서 6.25 참전 미군 유해 감식을 전담하고 있는 제니진 박사는 21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월 현재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총 353구라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은 60년 전에 끝났지만 거기서 싸운 미군의 뼈를 확인해서 가족에게 돌려주는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듯이 모든 가능성과 변수를 조합해서 이 353구라는 숫자까지 온 겁니다.
이 같은 숫자는 미국이 진행 중인 세계의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 K-208 JR-O 펀치볼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K-208은 북한이 1990년에서 1994년 미국에 넘긴 400구가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JR-O는 1996년부터 2005년 미국이 북한에서 진행한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확보한 200여 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펀치볼은 1954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전쟁 기념묘지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를 다시 파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 박사는 현재 K-208을 통해 131명, JR-O 123명, 펀치볼 66명의 미군 신원 확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DPAA는 여기에 K-208 JR-O 혼합 항목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군 유해를 미리 발굴해놨다가 미국의 발굴 작업에 맞춰 다시 파묻으면서 한 사람의 뼈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두 프로젝트로 나뉘는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니진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원래 일방적으로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미군 유해를 미국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발굴 작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으로선 어쩔 수 없이 원래 묻혀있던 것처럼 교묘히 뼈를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뼈들이 서로 섞여서 원래 주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DPAA의 6.25 전사자 유해 감식 성과는 이런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K-208 JR-O 혼합 항목 33명까지 합해야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6월 현재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5명,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 8군이 5명, 그리고 일본이 1명의 6.25 참전 미군 유해를 미 당국에 넘김으로써 미국, 한국, 일본을 합해 모두 364명이 공식 신원 확인 기록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당국의 유해 감식 작업 가운데서도 K-208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북한이 미국에 208개의 상자를 넘겨주면서 같은 수의 미군 유해가 담겼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이름인 K-208 프로젝트는 2012년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미군 유골 28구의 신원을 밝혀낸 데 이어 2013년 26구, 2014년 23구, 그리고 지난해 29명의 신원을 식별해 불과 4년 만에 미군 당국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확인했던 61구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K-208 감식단은 또 지난 10월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이미 24구의 신원을 확인해 오는 9월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한 해 최대 감식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특별감식단을 이끌고 있는 제니진 박사는 지난 5년간 유해 수거 위치 정보를 근거로 첨단 유전자 감식 기법을 총동원해 신원 확인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미군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 품에 안겨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DNA 감식 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부분적인 단서만 가지고도 뼈의 신원을 파악해 이걸 가족 샘플과 다시 맞춰보는 과정이 훨씬 정확하고 빨라졌어요.
특히 진 박사는 최근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의 수를 60년 만에 이론화했습니다. 신원 확인 시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정부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수치를 쓰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분석 작업이 끝난 유해가 감식소를 떠나는 순간 숫자를 조정하는 새 계산법을 적용키로 한 겁니다. 진 박사는 단일화된 통계 방식에 따라 6월 21일 현재 모두 7,797명의 미군 유해가 여전히 한반도에 흩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교육의 특징은 무상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상 교육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이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활발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 리뷰 6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이런 논문을 게재한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선임연구위원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당국이 설정한 공교육의 공식적인 목표와 실제 부모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그 학교 교육의 공식적인 목적은 주체형의 혁명인재 양성의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교육이 움직이는 방식은 학부모들이 보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위한 수학과 같은 교과 교육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학부형들의 경제적인 지원에 의해서 학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한 학교 선택, 교사 선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교육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모들의 이런 교육열이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지 않고 사적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나를 키우고 나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력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특기 교육을 잘 시키는 유치원 교사가 있는 유치원을 찾아서 간다든가,
네.
이 학교에 실력 있는 수학 교사가 있는 학교를 찾아서 학교를 찾아가고 학교 안에 실력 있는 교사를 담임 교사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의 활동들을 부모들이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사교육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로 퍼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활발하다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소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진학하는 단계에서 도마다 있는 제일 중에 들어가기 위한 이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수학교 단계에서부터 제일 중 진학을 위한 경쟁에서 이제 사교육이 진행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사교육은 아마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실력 있는 수학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밖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 교육, 특기 교육 이런 것들이 학교 밖에서 다수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평양 등 일부 지역이 이제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뭐 과외 선생에게 집을 사주기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런 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기술한 자료에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료 수집에 참여한 북한에서 교사를 했던 분들에게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없어서 특별히 평양에서 대학교원을 했던 사람하고 선생님하고의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자료는 평양 이외의 자료 지역에서 교사를 했던 분들하고의 집담회에서 나왔던 논의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평양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보다는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이 퍼지는 이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어떤 것들로 꼽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사적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나 조직이 개인의 생존에 보호막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전에는 성분이 중요했습니다만 지금도 완전히 성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성분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그 돈을 그 벌 수 있는 또 일정한 지위가 중요한 그런 사회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전문직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이 제1중 학교 들어가는 그 경쟁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이 어려운지, 그리고 이거 북한 학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북한 학제는 2012년에 변화가 됐는데요. 2012년에 변화된 학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높은 반과 낮은 반이 있습니다만, 높은 반부터 그 의무교육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수학교가 5년 제고, 중학교가 이전에는 6년제였는데 바뀐 학제에서는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입니다. 이후에 이제 대학이 있고요. 전문 학교와 일반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박사원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제1중학교가 없었습니다만 1984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수 정예들에게 교육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엘리트 교육이 1984년에 제1중 설립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그 제1중학교가 굉장히 한 200개 수준으로 늘어났었습니다.
네.
2009년에 폐해 일반 중학교 교육이 이제 상대적으로 피폐해져 가니까 제1중을 두 단위 한 개로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제1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또 저기 환원시켰어요.
네.
이제 갈수록 그 경쟁은 더 커지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지역에서 제1중을 다닐 수 없으니까 아주 엘리트들만 제1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들 중심으로 이 제1중 진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그 탈법적인 행태도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제1중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엘리트 교육에, 그리고 철저한 그 성적 중심의 학생들의 선별과 통제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 중학교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재력도 중요해서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이 중앙에서부터 대학 입학 수요에 따라서 각 지역의 자격 폰트라고 해요. 자격증이 내려가는데,
네.
그것을 확보하는 데에도 학부모의 학교 밖에서 학부모의 재력이 발휘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논문은 어떤 조사 방법을 쓰셨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그 각종 학교 교육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북한을 찾아가서 거기서 실제 살아보면서 많은 사람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북에서 교사를 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진행하고 그 집담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 주요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남한으로 왔던 북한에서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분들이 북한의 학교 교육을 교사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학생으로서 북한의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 교육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집담회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외 등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 시장화 현상에 대해서 논문을 쓴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죠. 평안남도는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오전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4도, 남포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평안북도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강계 희천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0도, 낮에는 26도, 희천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비 올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3도, 개성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장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평강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 함경북도 웅기, 청진, 삼지연 모두 비 소식이 있군요. 삼지연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끝으로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오전, 오후 모두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던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거쳐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보리는 또한 15개 이사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이 나온 것은 올해 들어 7번째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부국장은 23일 6자회담 재개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이날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핵 위협으로 핵무기를 만들게 됐고 이제는 그 운반 수단도 원만하게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도 우리가 만든 핵은 건들지 말라며 그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끝나는 때에 가서 볼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했습니다. 북한 측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아온 최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이 죽었다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22일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 10으로 처음 지칭하며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려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상고한 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지키며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법원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75km 떨어진 피에른하임 지역의 영화관에서 23일 무장 괴한이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됐다고 독일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무장 괴한은 극장에 들어가 여러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인질 중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현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범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아직 범인의 신원과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언론들은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해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었습니다. 2014년에 전 세계에서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2억 5천만 명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은 23일 발표한 2016년 세계 마약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전 세계 성인 20명 가운데 1명 또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전체 인구를 모두 합친 것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14년에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20만 7천 명이라며 특히 지난 2년 사이에 미국과 중서부 유럽에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보고서는 마약류로 인한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6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며 2,9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품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장조사기관인 JD 파워에 따르면 기아차는 초기 품질지수 평가에서 독일의 포르쉐를 밀어내고 1위가 됐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이번 평가에서 소형차인 소울과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인 스포티지가 최고 품질의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형 자동차를 구입한 8만 명 이상의 응답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올해로 30년째를 맞는 JD파워 초기 품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